시므리의 7일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는 듯 했으나 디분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5년간의 내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다가 내전 5년 만에 디브니가 죽고 결국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치를 했던 오므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통치했던 이 오므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했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나름 강한 나라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가 12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었죠. 오늘은 아합이 7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어떤 악함이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서론적 기술이라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17장 이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아합이 어떠한 내용들,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가, 거의 열왕기하 앞부분에까지 이 이야기가 엘리야와 맞물려서 길게 서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테니까 오늘은 그 서론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6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통치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의 22년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아합이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보다도 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므리가 바알의 종교를 수용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혼합 종교화되는데 그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아합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바알 숭배를 여호와 신앙을 아예 대체하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종교가 마치 바알 숭배인 것처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국교를 그 바알 숭배 신앙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국교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숭배를 매우 공식화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인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그큰 죄악에 결국 더큰 죄악을 덧붙인, 더한 그런 왕으로 역사가 또 하나님의 평가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오므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합도 정치,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오므리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이 종교적 죄악과 또 정치적 수완들이 그의 흔적 속에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비평학자라든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합을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인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신본주의적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합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제 그 흔적들을 오늘은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지금 읽은 이 세 구절은 아합의 종교적 악행, 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며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 안에는 그의 정치적 수완도 물론 엿볼 수 있는 흔적이 있기는 합니다. 자, 아합의 종교적 악행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아주 완악한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많이 악행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의 종교적 악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악행이고 두 번째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긴 겁니다.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에 유지되던 여호와 신앙이 이제 거의 완전히 백성들 안에서 멸절되다시피 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아합 시대의 종교적 악행, 종교적 위기는 비단 아합에 의해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 이세벨의 영향이 아합에게 있어서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세벨은 천성이 악하고 음행과 술수가 아주 뛰어났던 그런 여인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알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렬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증한 여인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누구를 빗대어서 표현을 하냐면 이세벨을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제 이름이 정게 만들어진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인 거죠. 아합이 이러한 악행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이게 그의 정치적인 수완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악행으로 가게 된 것이 그의 정치적 수단과 좀 맞물려 있는데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던 이 엣바알과 결혼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동맹을 맺으니까 그의 딸 누구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세벨과 정치적 동맹관계로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 위기에 늘 놓여 있었어요. 아람 하면 어느 때가 생각이 나요? 바로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 때. 그가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잘 올바르게 싸웠어요. 그런데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중후반부로 가면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라마의 성을 건축하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주면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멈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도 다 꺼내서 뇌물로 바쳤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 아람의 왕이 그때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 일석이조다라고 여기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일부의 땅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니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호시탐탐 노리면서 수시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이 아합 왕 때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취하고 있어요. 이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려면 바로 시돈 왕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아합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한 거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군사적으로는 매우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사 왕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됐듯이 지금 이 아합도 이 행위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수단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과 같은 행위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되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정치적 수완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악행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악행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이냐. 지금 바알의 신전을 어디에다 세웠대요? 사마리아에 세웠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에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정 가운데 중심에 바알의 신전을 세운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운 것과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신전은 절대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신전이었죠. 그러한 신전을 수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그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결국 수도에 이렇게 바알 숭배의 신전과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교를 마치 바알 숭배하는 것으로 지금 바꿔버린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후로 이세벨은 그러니까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 거잖아요. 이세벨은 또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바알을 자신이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이후에 보면 450명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45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바알 숭배 사상을 심고 바알을 숭배함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궁에서 다 공급해 줬어요. 부족함이 없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 숭배 사상을 퍼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숭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이러한 바알의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그들이 해버립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정도예요. 곳곳 가는 곳마다 바알 숭배의 제단들이 펼쳐져 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18절에 가보면 18장에 가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면서 또 살려내기도 하는 기록도 있지만 많은 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합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화 시키는 이 일에 앞장서면서 바알뿐만이 아니라 아세라상까지도 만들어 세웠어요. 이런 바알 숭배에 아세라 숭배까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종교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우상 숭배 행위와 함께 성적 타락까지도 함께 맞물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정욕까지도 막 휘어잡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들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번져가는 겁니다. 거의 국교처럼 되어버린 거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바알 숭배로 물들여 갔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로의 그 지중해 무역에 뛰어들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멋진 왕이었어요.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강함이, 그의 정치적 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의 부강함, 그의 유명세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부강함, 그의 정치적 수완 이런 것들로 인해 오히려 아합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풍요로움이나 형통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점검을 날마다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결국 열왕기상 16장 33절에서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며 정리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그의 악행을 이 정도로만 정리할 건데 자 이제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한 구절을 더 볼 겁니다. 자 34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처럼 여러분 보여지겠지만 앞에 있는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갑자기 삽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기록은요, 아합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한 이런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는데 그 대적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대표적 모델로 예를 하나 든 것이 바로 34절이에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록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살펴봅니다. 34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 시대에. 자,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딱 이해가 와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를 의미하는구나. 자, 그러면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어지죠. 자,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악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악한 일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자, 여리고를 건축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참 좀 오래된 강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여호수아 강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저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저주를 왜 했느냐? 여리고성 전쟁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할례를 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로 싸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싸우는 전쟁이고 내가 싸우는 전쟁에 너희들은 뒤따라오는 거야. 너희들이 주가 돼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면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약조를 맺지 말고 다 죽이든 쫓아내라. 그리고 산당은 다 불태워라. 그리고 우상들은 다 찍어버려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로 아예 물들어진 백성이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이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성을 보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끝까지 기억해라. 이런 의도로 여리고성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게 하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치게 할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면 됐던 겁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이고 불에 타는 것들은 태워버리고 생명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 안에 다 넣어야 됐었죠.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성읍 안의 집들은 부서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는 있었어요. 다만 무엇만 수축하면 안 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무너진 성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모델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성벽은 절대 건축하지 말고 그 성벽을 기념비로 삼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저주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벽이 거의 500년 가까이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벽을 건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 때 히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여리고성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히엘이 성벽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히엘이 독단적으로 재건한 걸까요? 아합의 명령에 의해 재건한 걸까요? 아합의 명령 없이 이 재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일하게 히엘의 이 여리고성 재건은 아합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봅니다. 자,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한 건데 왜 여리고성을 재건했느냐? 그의 정치적 수완이에요.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벽을 재건한 거죠. 여러분 정치적 시선으로 보면 이건 참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본다면 여리고 성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아합의 불신앙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아합은 이렇게 단순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인물이 되어버렸고 아합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음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히엘이 이 성을 건축할 때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맏아들과 또 막내 아들이 죽어요.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 히엘의 맏아들 아브람이 죽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급이 죽었어요. 500년 전에 내린 저주의 말씀이지만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준 것이죠.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야 여호수아를 통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수아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냐면 야 앞으로 진짜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히도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혼을 내고 징계를 내리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내가 놓여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든 상태로는 아무리 힘겨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내가 이 징계를 느꼈으니 이제라도 회개하자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진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 힘겨운 상황들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의 어떤 죄를 자꾸 보게 된다면 그건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풍요를 누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거나 한 번도 죄에 거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 실수하거나 죄에 빠졌을 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나는 멀리 가도 되겠구나 하고 일부러 이 말씀 기억하고 막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내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짓는 넘어짐. 그 넘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은혜의 백성인 겁니다. 아합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고 들려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끝내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는가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말씀으로 내 안에 모난 부분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고 그런 내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또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